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순간순간 이렇게 국지성 호우라고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도 침수되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의 일상과 가정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2단 특강이 진행됐는데 어떻게 유익하셨습니까? 저희가 평상시에 잘 모르던 2단의 여러 특징들 또 그들의 주요한 요즘의 활동 방식을 우리가 좀 알아두면 거짓된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잘 지켜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2단 경계주의를 계속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2단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2단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관계를 파탄나도록 만듭니다. 우리 인간에게 인간 자체라는 그 한자어 자체가 관계적 존재임을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2단에 빠지면 그 가르침에 경도돼서 모든 인간관계를 저버리게 만들어요. 2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는 시작할 때부터 경전의 처음 시작부터 결혼과 가정이라는 그 주제로 이야기를 펼치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골자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 공경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약속과 보장까지 붙여놓으셨어요. 네가 복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 부모 공경의 계명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또 하나 형제들과도 우애할 것을 그것은 이제 육신적인 형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형제들과 우애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배를 드리려다가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가서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도 늦지 않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2단과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인간관계, 우리를 둘러싼 인간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교회에 대한 설교를 이어갈 텐데요. 사도 바울이 신약에 보면 많은 서신서들을 썼습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로마서인데요.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실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 화해와 일치와 하나됨이 도모되어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그 한가운데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들어있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시작!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뜻이 같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기를 원한다. 너희 공동체가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내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뜻이 같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로서 세워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드렸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읽어야 되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도 여러 번 인용해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앞으로 한 번만 넘겨주실까요? 이 본문은 그 유명한 세족식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승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왕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때에 이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 한 명 한 명 가장 더러운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발을 일일이 닦아주시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너희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해라. 그게 내가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유일한 계명이다. 가장 결정적인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 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말씀을 따르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능적으로 여러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빠지면 소위 안고 없는 찐빵이 되죠. 네. 서로 사랑하는 곳, 사랑을 연습해가는 곳.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뭐냐?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곳이다.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곳이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사랑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그냥 왜곡된 자기 욕망에 쩔어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터득해가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름빛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아름빛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법을 터득해 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 그 좀 교회가 다투는, 교회가 싸우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혹은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 하나 되라고, 오늘 말씀과 같이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부탁하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싸워요. 교회가 분열합니다. 교회가 갈등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럼 성도님들께서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분열하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좀 안 좋은 예지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싸우면 그 자체로 성도에게는 아픔과 상처가 됩니다. 시간이 꽤 오래 흘러야 그게 아물어요. 예. 다투는 교회, 분열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완전히 힘들이 소진되고 깊은 골이 패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면 성도의 성장과 성숙은 요원한 일이 됩니다. 다투는 교회,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에 있으면서 성장하기란, 성숙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복음 전도, 세상 섬김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어떤 것들 하는 건 두 번째로 여기고 너희 서로 사랑하도록 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는 법 터득해 가도록 해라. 예수님이 그 부탁을 제자 공동체에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진행됩니다. 여름 사역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투여돼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스태프들도 계시고 교육자들도 계시고 또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또 함께 하실 텐데 제가 아름빛교회 목회자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 잘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기능적인 어떠함을 앞세우기 전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아름빛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빛교회가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으로 뜻이 같아지고 사랑으로 한마음과 한입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첫 절은 읽을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자, 그 다음 절은 여러분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네, 잠깐 띄워주십시오. 이게 에베소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6장 10절과 11절을 읽었는데요. 요 전문맥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5장 말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부탁을 해요. 명령입니다. 계속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은, 지금은 종이 없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사회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들을 주께 하듯 감당하게 되고, 또 상전들, 종과 상전이 대비되거든요. 상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찍어 누르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러그러한 방식으로 아름답게 인간관계망을 구축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성령 충만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뭐 좀 세게 얘기할게요. 눈이 뒤집어지거나 막 알 수 없는 말을 하거나 막 이상한 말을 막 선포하고, 이게 아니라 매우 매우 상식적이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걸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저의 설교용어로 질서가 잡힌 사람입니다. 질서, 조화, 균형, 화평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너희가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 얘기를 또 꺼내요. 근데 왜 그 얘기를 꺼내냐면 여기 보십시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간계,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거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근데 그 마귀의 간계가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냐면 그 문맥을 따라 보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마귀가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상황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습니까? 예, 제가 여러 번 여쭤봤어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힘드세요? 사람 때문에 힘드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99%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때로 우리가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애매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근데 마귀의 관계가 그런 인간관계의 틈바구니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선한 목자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죠.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한 꼭지 듣게 됐습니다. 그 선한 목자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고 성도님들이 많이 함께 하셔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본인에게 있었던 마귀의 관계를 한번 소개하시더라고요. 당신께서 겪으셨던 선한 목자 교회가 지금처럼 커지기 전에 몇몇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셨답니다.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선한목자교회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의사결정이 거의 이루어졌는데 장로님 두 분이 그 방향은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하신 거예요. 회의가 거의 다 됐는데 장로님 두 분이 손들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희성 목사님의 마음이 그 당시에 소위 마음이 확 구부러진 거예요. 네, 마음이 확 이렇게 불편해지시면서 아, 이 교회에서 목회하기 쉽지 않겠다는 마음이 확 찾아오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분 말씀으로는 아, 여기서 목회하기가 어려우니 임지를 옮겨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훅 들어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 주일에 그렇게 보내고 주일 월요일 이렇게 지나갔는데 갑자기 기도하던 중에 아 이게 시험이구나. 이게 마귀의 간계구나라는 게 순간적으로 확 느껴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반대하셨던 장로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그 장로님들과의 회의 시간에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 두 장로님의 뜻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방향으로 가지냐 말이죠. 놀랍게도 3, 4개월 후에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동의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들이 설정되었고 그 결정을 한 이후에 선한목자교회가 어마어마한 방식으로 부흥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본인의 체험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관계였다고. 그 자리에서 만약에 유기성 목사님이 그 인간적인 관계에서 마음이 확 구부러져서 아, 저 선한목자교회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지금의 선한목자교회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도록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근데 그게 대부분 인간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방어하는 측면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서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빌립보서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마음을 같이 하여 뜻을 합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간관계를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구축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딱 설정하고 그 걸음을 뚝뚝뚝 떼어가게 될 때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분별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 간증을 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묵직한 한마디를 꺼내시더라고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좀 본인의 체험담을 소개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더라고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을 잘 지키고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뭔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울타리가 바로 가정인데 가정도 하나 되어야 하죠. 근데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죠. 혹은 내면의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15장 1절에서 이렇게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 잠깐 띄워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거의 이제 결론부에 로마서 결론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있냐, 믿음이 좀 든든하게 잘 세워진 사람이 있냐, 그런 사람에게는 마땅히 이러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 근데 어떤 태도냐면 첫 번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 자, 믿음이 강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 강한 분이라고 하면 뭐 저요 하실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강하다는 게 뭔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좀 이렇게 세워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 이걸 해야 하나됨을 지킬 수 있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 어떤 거냐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담당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당하고. 근데 이게 되게 말씀이 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아는 게 많아지면 어떤 믿음이 약하고 조금 부족한 사람의 약점이 딱 눈에 보일 때 가장 먼저 어떻게 되냐면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하고 분석하고 심지어 비판하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방식을 제안하냐면 믿음이 약한 자의 어떤 약한 모습을 너희가 보았니? 그럼 그거 담당해 주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믿음이 지금 약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의 약점을 너희가 담당해 주어야 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스타조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이게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너희가 보게 되었니? 그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땅히 그 약점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마땅히 자기를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는 살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흡족할 만한, 내가 보기에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따가 보겠지만 누군가의 혹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해 가야 된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집중하지 말라라고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본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신 분,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본을 쫓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것을,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믿음의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라, 짊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에 대해서 복음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태복음 8장인데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이는 이제 성경이 성경 스스로 코멘트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담당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먼저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병을 어떻게 하셨다? 짊어지셨도다. 이게 비슷한 표현을 두 번 쓴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예수께서 짊어지셨도다.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다는 거죠. 원문이 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 우리의 모든 질병, 연약함, 부족함, 완악함 그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대요. 예수께서 짊어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11절에도 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치니 어떻게 하신다? 담당하리로다. 예수께서 담당하신답니다. 예수께서 짊어지신대요. 저와 여러분 죄인이자 악인인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완악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 예수께서 친히 짊어지셨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보게 되면 그 약점 우리가 짊어질 줄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성경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2절과 3절 로마서 1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2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 잠깐 띄워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이제 기쁘게 하라는 거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예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공생애의 삶을 헌신하신 것처럼 물론 따라가기는 참 먼 길이지만 우리 각 사람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형성해 가야 한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 다음 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묵직한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어주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삶을 감당하셨다. 너희가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라. 여러분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죠. 사랑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배워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바로 그 자리로 초대받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주면서 살아가도록 성경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해 놓으신 성경의 요 1, 2, 3절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은 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 손 내밀어 도와야 합니다. 그저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지위를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아직 약한 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물으며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기 편한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어려움 속으로 직접 뛰어드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런 사명을,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는데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 제일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기에. 자, 치유하시고. 또 어떤 일 많이 하셨죠? 네, 가르치시고. 네. 또 어떤 일 많이 하셨죠? 네. 알아서 좀 하지. 네. 네. 물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렇게 정리해주는 본문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뜯어보면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부분, 특별히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본문은 예수님의 식사 자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희한하게 드시는 이야기, 누군가와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이야기를 많이 꺼내놓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유대 당시 그 이스라엘의 풍습은 식사 시간이 최소 2시간입니다.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상당히 길게 식사 시간이 배정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식사하신 이야기, 누군가와 함께 밥을 드신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랑 식사하셨냐 하면 이따가도 보겠지만 죄인들, 세리들, 율락녀들, 의인이라고 할 수 없는 죄인,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흠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가득합니다. 약하고 부족하며 흠 많은 죄인을 친구로, 가족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환대가 그 핵심에 있는 겁니다. 네. 예수님 오셔서 강한 그분, 완전하신 그분이 오셔서 너 죄인이야. 너 문제 많아. 너 이러이런 거 잘못했어. 라고 말하시기 이전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금 징수원. 그 당시에 거의 매국노라고 여겨질 정도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죠.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예수님 곁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질문을 합니다. 실문을 해요. 이렇게 깎아내리는 질문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물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세리와 죄인들 인간이 아니야. 사람 취급을 하면 안 돼 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아주 불결하고 저열한 인간으로 취급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 모두 걸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의인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모든 사람을 당신의 친구, 당신의 가족, 함께 식사하는 그런 관계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월화해서 요한복음 읽어가시면 되는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 다음 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 예수께서 말씀하셨대요. 와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조반을 먹으라. 자, 조반이 뭐죠 여러분? 예, 요즘 조반이라는 말 안 쓰죠? 예, 아침입니다. 아침. 아침 먹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음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으뜸가는 제자인 사도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고 경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와서 같이 아침 먹자. 와서 같이 아침 먹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헤아린다. 내가 너희와 다시 관계 맺고 싶다.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제자들을, 성도들을 대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직접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 아침 잔치를 이렇게 지금 주도해 가고 계세요. 먹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당신의 친구로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식사라는 어떤 장면을 통해서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꿈꾸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되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꿈꾸고 계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도, 구약성경 시편에도 이러한 다윗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무엇을?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먹는 얘기가 여기도 나와요. 주님께서 원수들이 나를 노려보는 그 앞에서 내게 식탁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맞아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식탁을 마련하시고 식탁에 함께 앉아 하나님께서 교제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과 나는 가족이 되었구나.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이 복음, 이 위대함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아름답게 보존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건 목사가 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흠뻑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잘 보존되고 우리가 그 은혜에 있다요, 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거죠. 성경은 계속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목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6절,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7절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따라해보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가정과 교회에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냥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죄인인데 심지어 예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예수에게 경멸적인 조롱을 한 사도 베드로인데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사도 바울인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도록 해라. 네. 근데 이 받으라는 말씀이 상당히 묘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receive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도 많은데요. accept라는 단어로 번역한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기꺼이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기꺼이 받아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서로 기꺼이 받아주도록 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번역한 성경이 영어 성경 중에 ESV 성경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조금 더 이걸 확대해서 영어 단어 welcome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welcome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서로서로 welcome하도록 해라. 환대해 주어라. 서로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환대해 주어라.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죄 많고 흠 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빛 교회라는 이름 안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는 너희들이여 서로 받아주도록 해라. 서로 환대해 주도록 해라. 그러할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생명, 이 진리 잘 유지하고 보존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성경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교회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홀로 그러니까 가정 남편 아내 중에 한쪽만 예배 드리시는 분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부부가 같이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지금 옆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배우자 받아줄 만한 분이십니까? 예,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받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면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받아주어라. 네, 물론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할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 온 거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아름빛교회 담임 목사로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환대를 경험하면서 2년 4개월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직 부족하고 아직 설익은 부분이 있는데도 저를 받아주신 그 마음을 제가 잊지 않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받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연습되고 연습되고 연습되어서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연습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에 응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아름빛교회 온 교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본받아가는 아름빛교회 온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복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세상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문 영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며 서로의 약함을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교회와 멋진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자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각 가정이 모든 부부가 모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름빛교회 역시 더더욱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멋진 공동체 되도록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고 위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오기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갑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말씀이 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침이 짊어지셨다,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예수께서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자기의 기쁨이 아닌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습니다. 완벽할 순 없지만 예수께서 그 발자취를 우리에게 내어 보이시고 우리로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에 가정이 함께 예배하신다면, 배우자가 옆에 계시다면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서로 받아주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서로 판단하고 서로서로 분석하고 서로서로 그냥 이해가 되니 안 되니 싸우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서로 받아주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배우자를 위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름빛 교회가 서로서로 받아주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선대하고 서로의 약점을 함께 짊어져주는 예수 닮은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턱스러움을, 아름다우심을 본받아가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함께 나눴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해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만 사랑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저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아름빛 교회 다니는 목사로 기쁘게 받아주신 우리 아름빛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마음과 이 사랑과 이 환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저 끝까지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도 우리 귀한 성도한 사랑한 사람을 품고 안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아주면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비경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한량없이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모든 부부 관계, 모든 가족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환대,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그리움을 우리가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그런 방식으로 포용하고 대우하고 받아주면서 아버지를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각가적인 치유가 있기 원합니다. 각가적인 회복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부부관계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모든 가족관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다시 한번 도모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관계를 하는 마음의 단계들로부터 우리 교회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기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를 이해하시고서 힘써 지키는 역사,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앞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랑을 한 마음을 품어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을 성도로 넘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언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덕,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본받아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아름빛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속한 가정,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모든 인간관계, 우리 아름빛 교회 앞날 위에, 아름빛 교회 모든 공동체의 섬김과 수고 위에, 그리고 특별히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